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유의 세계 뉴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까지 490명이 숨지고 24,300여 명이 감염됐다고 중국 당국이 밝혔습니다. 중국 국가보건위원회는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현재 65명이 추가로 사망하고 3,800여 명의 감염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공개했습니다. 특히 중국 본토 밖에서는 필리핀에 이어 홍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필리핀과 홍콩의 사망자는 모두 우한에 방문했습니다. 한편 세계 각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중국 중부 후베이성 우한에 거주하는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이미 긴급 소개령을 내리고 전 세계를 보내 귀국시키는 등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미국 등 24개 이상의 항공사가 중국발 항공기 운항을 중단하거나 제한했으며, 특히 지난 2주 동안 중국을 방문한 사람들의 입국을 잠정 금지했습니다. 중국에서 발생해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아직 전 세계적 대유행병은 아니라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밝혔습니다. WHO는 어제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확인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는 2만 4천여 건에 달하며 이 중 5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재 20여 개 나라에서 감염 사례가 보고됐지만 아프리카나 중남미에서 보고된 사례는 없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태국 등 아시아 3개 나라에서는 중국을 여행하지 않은 사람들의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한편 테드로스 아드하눔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지금까지 22개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과의 여행과 무역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제한이 오히려 공포를 증대할 수 있다며 규정에 맞게 재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신년 국정연설에서 자신이 가장 위대한 나라 미국을 더욱 위대하게 만들고 있다며 재임 3년간 이룬 경제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전역의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되는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행한 취임 후 세 번째 국정연설에서 이같이 말하고 자신이 이룬 성취는 역사상 미래를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2017년 자신의 집권 이후 계속된 경제적 성공을 통해 미국 내 일자리와 소득이 많이 늘어난 반면 안정정책 강화로 범죄는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협상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중국에 고율관세를 매기는 전략이 주요했다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이 이룬 것을 존중하며 합의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대선의 첫 경선인 아이오와주 코커스 중간 개표 결과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이 선두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71% 개표 결과 부티지지 후보가 26.8%의 득표율로 다른 후보들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25.2%,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18.4%,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15.4%를 각각 기록하며 부티지지 후보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중동평화 구상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는 어제 성명을 통해 미국의 구상 중 이스라엘 영토에 대한 규정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대표는 미국의 구상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범에 어긋나는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 방안이 그대로 실현될 경우 문제 제기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으로 이스라엘이 점령한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스라엘 영토로 인정하는 것은 국제규범에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EU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직접적인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저위력 핵무기를 처음으로 실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5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차원에서 각국 외교 공관에 새로운 직원의 입국을 금지했다고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이 전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중국 경제에 비상이 걸리면서 중국에 크게 의존하는 북한 경제도 한계 상황에 도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집권 후 세 번째인 4일의 국정연설에서 북한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맑고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3도에서 영하 8도, 낮 최고는 영하 12도에서 영상 1도로 매우 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에서 1 내지 2m, 서해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한 데 이어 각국 외교관의 출입국도 제한했습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업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인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차원에서 각국 외교 공관에 새로운 직원의 입국을 금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대사관은 4일 인터넷 사회 연결망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북한 당국이 외교 공안을 보내왔다며 이같이 전하고 물품 구매를 위해 북한을 드나드는 평양 주재 외교단도 입국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북한에 들어올 경우 입국 지점에서 보름 동안 격리된 뒤 입국이 허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대사관은 또 북한 외무성이 지난달 31일 북한에 입국한 일부 외국 공관 직원들의 의료 관찰 기간을 이달 15일까지로 연장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 공관과 국제기구 대표부 직원들에게 이 기간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외교관 구역을 떠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당국은 격리 상태의 외국인이 격리 구역을 벗어나 시내로 나가는 등 관련 규칙을 어기면 15일 격리 기간이 자동 연장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러시아 대사관은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외교 공관이나 국제기구 대표부가 북한 외무성에 보내는 서신들은 외무성 면담실 입구에 설치된 우편함을 통해 수령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당국은 평양의 호텔과 상점, 식당 등 외국인을 상대로 한 서비스도 무기한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북한이 외국인들에게 공관 구역 내 상점만 이용하도록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 관영 매체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차단을 위해 북한 당국이 방역 인력 3만 명을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위생선전 활동과 검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 평양대표부는 북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BOA 사실 요청에 4일 현재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보건성국장은 지난 2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발병하지는 않았지만 열이 있거나 기침하는 환자 등 의심 환자를 격리, 치료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혀 우한 폐렴 증상자가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중국 경제에 비상이 걸리면서 경제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는 북한이 한계 상황에 도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중국의 대북 지원 역량 위축이 북한 경제에 곧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주요 금융기관들이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속속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미국계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당초 5.9%였던 중국 국내 총생산 GDP 전망치를 5.5%로 낮췄고 시티은행도 5.8%에서 5.5%로 낮췄습니다. 영국계 스탠다드 차터드 은행은 기존의 6.1%에서 5.8%로 상대적으로 덜 낮췄지만 스위스계 은행인 UBS는 6%에서 5.4%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낮췄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란 우려 때문입니다. 더 어두운 전망도 나옵니다. 미국의 중국 전문가인 고든창 변호사는 중국이 발표한 지난해 성장률 6.1%는 애초 불가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It cannot be growing at the 6.1% pace that it claimed for last year.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지난 1월 중국의 석유 수요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0% 급감했다는 겁니다. 고든창 변호사는 최악의 경우 이런 상황이 6월이나 7월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경제는 이미 취약한 상황에 있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제가 흔들리게 될 경우 중국 정권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고든창 변호사는 중국 정부가 과거처럼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는 상태에선 부양책도 소용없다고 말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원지로 알려진 우한시뿐 아니라 다른 도시에서도 사람들이 집 밖에 나오질 않는다는 겁니다. 스팀슨 센터의 순윤 중국 국장은 중국 전체가 경제활동이 사실상 멈춘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어떻게 활기를 다시 불어넣느냐가 큰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Chinese government's ability to reinvigorate the economy in light of basically the inaction.
중국 공무원들은 절반만 일하고 있고 일반 산업 분야에선 근무자들이 회사로 돌아가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중국의 역량에 곧바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순윤 국장은 전망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원하는 만큼의 자원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 같고 이는 북한 같은 나라에 대한 지원 예산이 빠듯하게 책정되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순윤 국장은 또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창출하던 수익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관광객이 북한을 찾지 않으면서 북한 정권의 외화 벌이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해외여행을 금지하는 상황이 끝난 이후에도 중국인들은 북한보다 다른 곳을 먼저 관광하기를 선호할 것이란 지적입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의 한반도 전문가인 그레그 브레젠스키 교수는 북중 교역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First of all, what little trade North Korea does have.
중국의 경제 성장률 둔화로 소비와 투자 심리가 위축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브레젠스키 교수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속에 북한의 중국 무역 의존도가 전체 무역의 90%를 넘는 상황에서 북중 교역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앞으로 경제정책을 펼쳐나가는 데서 지금보다 더욱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고든창 변호사는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기존의 폐렴 백신이나 항생제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치료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잘못된 통념을 깨는 미스 버스터란 제목의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 자료에서 10가지 잘못된 믿음을 소개하면서 그중 하나로 기존 폐렴 백신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폐렴 구균 백신과 비형 해모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매우 새롭고 다르기 때문에 자체 백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폐렴 백신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에 효과적이지는 않지만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한 접종은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천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항생제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 효과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항생제는 박테리아, 즉 세균에만 대항할 뿐 바이러스에는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항생제를 예방 혹은 치료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입원한 환자들은 바이러스 중복 감염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생제를 처방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현재 예방이나 치료를 위해 추천할 수 있는 특정한 약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특정한 치료법을 연구 중이며 임상시험을 통해 이를 실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노인과 천식, 당뇨병, 그리고 심장병 등 질환을 앓는 사람들은 바이러스로 인해 심각한 병에 걸리기 쉽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밖에 세계보건기구는 마늘을 먹거나 참기름을 피부에 바르는 등으로 바이러스 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는 잘못된 정보라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75% 에탄올, 과산화 아세트산, 클로로포름 등 화학살균제가 있지만 이를 피부나 코 밑에 바르는 것은 효과가 거의 없거나 아예 없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화학약품을 피부에 바를 경우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생리식염수로 코를 규칙적으로 세척하는 것과 구강세정제를 통해 입안을 헹구는 것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막는다는 증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 애완동물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는 증거는 없지만 애완동물과 접촉한 뒤에는 비누와 물로 손을 씻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유언 비어와 잘못된 정보를 막기 위해 민간 부분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We have worked with Google to make sure people searching for information about coronavirus see WHO information at the top of their search results.
테드로스 아드하눔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구글과 협력해 사람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정보를 검색할 때 세계보건기구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가장 먼저 검색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후에뉴스 지다겸입니다.
미 국방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주한미군에 별도 지침을 전달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1월 19일 이후 중국 방문 뒤 한국에 입국한 주한미군들을 14일 동안 자체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조너선 호프먼 미 국방부 대변인은 3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31일 주한미군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건강보호 지침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It basically gives guidance on what is the coronavirus, how do you go about preventing based on the information we know.
이 지침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의와 예방책, 회복 방법 등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와 보건후생부 지침과 유사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호프먼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호프먼 대변인은 주한미군 인원들의 개인적인 여행과 관련해 주한미군 사령관 차원에서 별도 지침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some guidance from the commander on the ground with regard to travel and instigating.
호프먼 대변인은 현재 미 국무부와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지침을 바탕으로 주둔국 정부와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지난 30일 모든 휘하 병력과 국방부 군무원, 계약직 직원들의 중국 여행을 금지했습니다. 또 중국 내 미 국방부 인원들에게 즉시 중국을 떠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2일 1월 19일 이후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병력들에 대한 14일간의 자체 격리 조치를 2일 정오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4일의 격리 기간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잠복기와 일치하며 증상이 나타난지에 관계없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당일부터 시작된다고 에이브람스 사령관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격리 조치는 주한미군 인원들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는 차원에서 취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주한미군은 웹사이트에서 현재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양성 반응을 보인 미군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측은 1월 19일 이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진원지인 우한이나 후베이성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주한미군 장병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가운데 감염 경로 분석과 진단 검사도 정교화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손을 비누로 깨끗이 자주 씻는 게 최선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의 원인이 밝혀졌나요?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메르스와 사스, 즉 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처럼 박쥐에서 비롯된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와 89%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신도 아직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이란 지적입니다.
감염 경로가 알려진 것보다 더 광범위하다고요?
기존의 비말, 공기 접촉뿐 아니라 소변과 대변을 통한 전염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말은 대개 침을 통한 전염을 말하는데요.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비말이 공기 중에서 다른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갑니다. 콧물이나 가래 등 분비물을 만지거나 접촉했을 때 점막을 통해 바이러스가 침투하기도 합니다.
소변과 대변을 통한 전염 가능성은 어떤 겁니까?
확진자의 소변이나 대변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소변은 24시간, 대변은 최대 4나흘까지 바이러스가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호흡기 말고도 접촉을 통해 전염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과 중국, 한국의 전문가들이 잇따라 밝히고 있습니다. WHO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반적인 잠복 추정 기간이 이틀에서 11일, 최대 14일까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스크만으로는 전염을 막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와 미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사람 간의 전염이 확인됐기 때문에 손을 자주 비누로 씻는 게 최선의 예방 중 하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알코올 성분 소독제나 비누가 바이러스를 죽이기 때문이죠. 아울러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을 만지지 말 것,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반드시 손이 아니라 팔로 입을 가리라고 권고합니다.
다른 예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세계보건기구는 자주 만지는 사무공간을 자주 닦아주고 감기나 독감 환자 곁에 가까이 가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또 고기나 달걀은 반드시 익혀 먹고 야생동물, 농장의 동물들은 가급적 접촉하지 말 것도 권고했습니다.
진단도 빨라지고 있다고 하죠?
네, 1월 초만 해도 진단에 하루 이틀이 걸렸지만 요즘은 유전자 검출 검사법으로 몇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1시간 안에 알 수 있는 진단 키트도 잇따라 출시되고 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홈페이지에서 호흡기와 혈청 샘플을 통해 실시간 역추적 방식으로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는 검사법을 개발했다며 국제사회와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북한도 관영 매체를 통해 거의 매일 바이러스 방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감염 여부를 진단할 장비와 기술이 너무 허술하다는 점입니다. 노동신문은 3일 세계적으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확진과 치료약이 개발되지 못한 조건이라고 보도했지만 실시간 검사법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과는 다릅니다. 북한 의사 출신인 최정훈 한국 고려대 공공정책연구소 연구교수는 앞서 VOA에 환자가 발생해도 감염 여부를 정확히 진단하기 힘든 게 북한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었습니다.
진단에서 과학적이지 않거든요, 일단은. 이런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런 전염이 발생하게 되면 빨리 그 병원체를 밝혀내는 거가 이제 그러니까 실험실적으로 이건 뭐다, 이거 무슨 균이다, 무슨 바이러스다, 이게. 빨리 그 정체를 밝혀내는 게 중요한데 일단 그게 이제 북한이 안 돼 있고.
이번에 감염된 중국인들을 보면 면역력도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중국의 여러 기관이 감염 환자 425명을 분석해 최근 국제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을 보면 평균 연령이 59살입니다. 젊은이들보다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이 감염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앞서 북한과 한국에서 모두 한의대를 졸업한 한의사 김지은 씨도 VOA에 북한 주민들의 약한 면역력이 다른 나라보다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약에 환자가 그 안에서 발생을 했을 경우 거기서 그걸 치료해낼 수 있는 환경은 안 되는 거죠. 의약품이 없어요. 그리고 북한이 오랫동안 의학, 의료 상황도 그렇고 식량 상황도 그렇고 많이 어려웠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거의 뭐 70-80%가 면역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감염되면 걷잡을 수 없이 그냥 전멸한다고 봐야죠.
북한 당국도 이런 취약점을 잘 알기 때문에 강도 높은 대응을 매일 촉구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자력으론 명백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한국 또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태용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는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서 북한 당국이 한국과의 협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난을 천재합니다. 그렇다나니 방역에 필요한 기초적인 장비나 시설이 매우 부족하고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도 지어 마스크도 없어서 주민들에게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고 기침하세요 라고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뭐 소독차 같은 것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북선에 있으면서 소독차를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남북이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태전 공사는 전염병은 남북이 경계를 긋고 할 사안이 아니라면서 북한 당국은 자존심을 세우지 말고 방역에 필요한 기초적 장비나 설비를 지원해달라고 국제적으로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곤 기자와 함께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경로와 대처법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집권 후 세 번째인 어제 4일 국정연설에서 북한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미북 간 비핵화 협상 교착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약 80분간 이어진 트럼프 대통령의 4일 국정연설에서 북한 이슈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올해가 처음으로 탈북민 지성호 씨를 초대해 인권 문제로 강하게 북한을 압박했던 예년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미북 협상이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북한을 언급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박원근 교수는 5일 VOA에 이번 국정연설은 전적으로 미국 국내용이자 대선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대외정책에 대한 비중이 대폭 줄었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치적으로 삼아온 북한 이슈와 관련해 선전할 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 전에 유세에서는 북한이 계속 핵과 미사일 실험을 유예했고 그것이 미국한테 본토의 위협을 줄였다. 그것은 자신의 외교적인 업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북한이 작년 연말에 정면 돌파 노선을 얘기하면서 언제든지 그 가능성을 좀 열어놓은 상태니까 이걸 섣불리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북한은 빠졌다라고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1차 무역 협상 합의를 전면에서 내세우고 이란과 솔레이마니 사건 등 중동 문제 그리고 베네수엘라와 쿠바 등에서의 업적을 언급한 반면 북한에 대해선 자랑할 게 없었다는 겁니다. 박 교수는 진전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섣불리 북한 이슈를 언급했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고 상황이 우스워질 수 있는 만큼 아예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최강 부원장은 북한의 오판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이 안전하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가 북한이 상황을 뒤집을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작년에 북한의 도발이 많았고 굉장히 앞으로 전망이 불확실하다. 이란 문제에 대해서는 좀 자신감이 있죠. 컨센서스도 있고 자기들도 무력 시위를 했기 때문에 콧대를 확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북한 얘기는 뺀 거는 좀 조심스럽다. 자랑거리로 삼기에는 충분한 자랑거리가 아니고 자랑거리를 했다가는 북한이 악용할 여지도 있고 이게 전망이 아직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익명을 요구한 전직 외교부 고위 관리는 VOA에 트럼프의 국정연설에서 북한 언급이 없었다는 것 자체가 뉴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미국의 여러 행동으로 미뤄볼 때 북한에 대한 기대 수준을 조절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미북 간의 배낭 간에 우리가 얘기치 않던 김정은하고 트럼프가 다시 만나서 스몰 딜이라도 해가지고 뭔가 업적을 내려는 것이 너무 리스키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지. 트럼프로서는 더 이상 북한이 ICBM이나 이거 안 하고 핵실험 안 하고 넘어가는 게 그냥 사실상의 프리즈나 마찬가지라고 트럼프가 자랑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전직 관리는 아울러 최근 주한미군이 WMD 대량 살상 무기 훈련 사진을 굳이 공개했다며 이는 미국이 협상보단 대북 강경 압박 정책을 활용하는 것으로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서강대 국제대학원 김재천 교수는 국정연설의 경우 외교정책보다는 국내 정치와 경제정책 등의 성과가 더 중요하다며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핵 문제는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사실상 진전이 없기 때문에 성과로 내세워 비판을 받기보단 로우키로 설정한 것으로 그만큼 중요성이 떨어졌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오는 11월 대선까지는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2017년 말에 어떻게 보면은 전쟁의 위기까지 치닫는 게 아닌가 하는 어떤 그런 비판, 그다음에 그런 상황을 극복한 것, 그다음에 김정은과의 어떤 유화적인 관계, 이런 정도만 내세워도 본전 이상은 한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기조는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북한이 뭐 크리스마스 선물로 도발을 갖다 한 상황도 아니고 미국 같은 경우에 뭐 더 이상 제재를 갖다 강화한다든지 그래야 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유야무야 이런 식으로 그냥 일단은 좀 장기화되는 거 그런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죠.
김 교수는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해제를 위해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현 상황에서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 시험 발사 등의 고강도 도발을 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중국이 지난해 2만 2천 톤의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에 비해 3천 톤가량 증가한 규모입니다. 오택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안보리가 4일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넉 달간 중국이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의 양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9월 2,960톤, 10월 3,100톤, 11월 1,980톤, 12월 2,100톤의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했습니다. 특히 10월 정제유 공급량은 지난해 월 평균 공급량인 1,890톤보다 1,000톤 이상 많았습니다. 중국이 이번에 보고한 넉 달치 공급량을 합산하면 지난 한 해 중국이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의 총량은 22,734톤입니다. 이는 전년도인 2018년 공급량인 19,100톤보다 약 3,000톤 증가한 수치입니다. 대북 정제유 공급량 보고는 공급한 해당 월 이후 한 달 안에 해야 하지만 중국의 보고는 석 달 이상 뒤늦게 이루어졌습니다. 안보리는 2017년 채택한 결의 2397호를 통해 연간 북한에 공급할 수 있는 정제유 상한선을 50만 배럴, 톤으로 환산할 경우 약 6만에서 6만 5천 톤으로 정하고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에 반입한 정제유의 양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러시아는 앞서 지난해 12월을 제외한 11개월 동안의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안보리에 보고했습니다. 이 기간 러시아가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는 2만 7,600톤으로 중국의 1년 공급량과 합산하면 5만 400톤입니다. 이를 배럴로 환산하면 약 39만 8,200배럴인데 이는 연간 수입 한도액인 50만 배럴의 80% 수준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정한 한도에 이르기까지는 약 1만 2,000톤의 정제유가 남았지만 지금까지 러시아가 보고한 최대 공급량이 지난 2018년 12월에 7,000톤이었던 만큼 러시아의 12월 공급량을 더해도 한도를 넘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러나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중국과 러시아의 보고 외에 북한의 석유 수입과 관련해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Probably does not include the oil that has been shipped through the pipeline every year, which has not been reported in China.
중국이 송유관을 통해 북한에 공급하는 원유는 통상 중국 세관에 보고되지 않으며 이런 상황이 오랫동안 계속돼 왔다는 겁니다. 뱁슨 전 고문은 또 북한의 불법적인 선적 간 환적을 통한 정제유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 역시 누락된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정제유 공급량 보고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6월 미국은 25개 나라와 함께 유엔에 항의 서한을 보내 북한이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넉 달간 불법 환적을 통해 수입한 정제유가 100만 배럴에 달한다며 각국이 북한의 정제유 공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일축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과 북한은 유관국들과의 협의하에 한반도의 포괄적 평화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워싱턴의 민간단체가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비핵화 협상 교착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이 비핵화보다 평화에 관한 논의를 우선시하고 단기적으로 이른바 스몰 딜을 추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평화연구소 USIP는 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보다 한반도의 포괄적 평화체제 논의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구소는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에서 미북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가 지속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호 신뢰 구축과 안정성 강화, 평화 증진 방법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각종 도전과제와 기회에 접근할 수 있는 전략적이고 현실적인 방법과 이를 평화 구축 절차에 통합시키는 각종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보고서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개념적 틀에는 먼저 평화협정 혹은 한국전 종전선언과 같은 선언이나 합의 혹은 선언문을 포함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규범과 규칙 혹은 절차로는 과거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이 밝힌 네 가지 노, 즉 정권교체나 붕괴, 한반도 통일 가속화, 38선 이분 미국 배치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싱가포르 미북 공동성명에 담긴 네 개 조항 또는 제도화된 잠정적 평화 절차가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제도적 측면에선 가령 군사정전위원회 대체를 위한 평화관리조직,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미북군당국 간 소통창구, 양자, 사자 혹은 육자 실무그룹과 영내 안보기구가 포함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평화체제에 따른 외교, 경제, 안보적 측면에서의 조치를 나열했습니다. 단기적인 외교 경제적 조치로는 평화와 미북 그리고 북일 관계 정상화에 관한 실무그룹을 구축해 외교적 최종 상태를 설정하고 한국전 종전선언과 미북 연락사무소 설치, 북한 여행금지 조치 해제, 미군 유해 송환과 같은 인적 교류와 이런 조치들의 진행 상황 업데이트를 위한 간헐적인 미북 정상 간 만남 그리고 북한의 인권 문제 해결 약속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안보 조치로는 비핵화와 미국, 북한, 한국, 중국 군당국의 사자 실무안보그룹 구축, 한반도 비핵화 정의,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시험 중단과 동결, 그리고 영변핵시설 신고와 폐기, 사찰 허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여기엔 남북 공동군사위원회 신설과 추가 군축과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 구축, 대규모 미한 연합군사훈련과 북한의 군사훈련 유해 혹은 조정, 그리고 한반도 인근 미군 전략자산 배치 중단, 미북 군당국 간 소통 채널 개설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프랭크엄 USIP 선임연구원이 주도 작성했으며 조셉윤 전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등 7명의 전문가가 참여했습니다. 프랭컴 선임연구원은 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과 북한에 관한 대부분의 논의는 비핵화와 제재 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미북 관계를 개선하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bottom line is that we need to elevate peace as a priority.
이번 보고서는 미북 양측이 비핵화보다 평화를 우선순위로 올리는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프랭크함 선임연구원은 특히 현재의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단기적으로는 스몰 딜을 추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I would recommend pursuing a small deal in the short term.
그러면서 이런 합의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 동결과 대규모 미한 연합군사 훈련 중단, 한국전 종개설 등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제시됐던 모든 것들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합의될 수 있는 외교적 조치에 대해 북한의 인권 개선 약속을 담은 평화협정 체결과 미북 관계 정상화, 대사관 개설, 평화 확대, 간헐적인 정상 간 만남, 인권 유린 중단을 포함한 북한의 지속적인 인권 개선 조치 이행이 포함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경제적 조치로는 북한의 비핵화에 상응하는 스냅백 방식의 완전한 제재 완화, 북한의 경제 개혁과 국제 금융 체제 가입의 지속적인 지원, 그리고 지속적인 경제 에너지 원조와 인도적 지원이 포함된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안보 조치로는 북한의 모든 우라늄 농축 활동 중단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과 모든 핵무기 폐기 검증,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폐기와 검증, 화학기 제거, 협력적 위협 감축을 위한 지속적 관여가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기엔 유엔 군사령부 해체와 새 평화관리기구 설치, 북방한계선 NLL과 서북도서 문제 해결, 미한과 북한의 재래식 병력 비례적 감축, 연합훈련 중단 혹은 조정, 미국 전략자산 전개의 지속적인 중단, 그리고 안보 환경에 상응하는 주한미군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이런 조치들이 상호 호혜성과 비례 원칙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제거 임무를 맡은 주한미군 부대가 지난해 말 한국군과 진행한 연합훈련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위협을 사전에 막기 위한 정례적인 훈련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한미군 제23화학대대 소속 501중대가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페이스북에 11월 중대 야외기동 2차 훈련이라는 제목의 사진 31장을 올렸습니다. 유사시 북한의 침투에 핵과 생화학 무기 생산시설을 접수하고 이를 회수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이 부대가 지난해 12월 18일에 한국 육군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과 진행한 연합훈련 사진을 공개한 겁니다. 사진 속에는 주한미군과 한국군 병력 수십 명이 방독면을 쓴 채 목표시설로 보이는 터널 입구에서 투입을 대기 중인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또 화생방 개측기를 이용해 어두운 지하시설을 탐색하는 병력들이 대량 살상무기 제조 의심시설과 요인을 찾아낸 뒤 지하 벙커에서 빠져나오는 모습이 과정별로 자세히 묘사돼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중대급 부대가 북한 대량 살상무기 제거 관련 훈련 사실을 외부에 공개한 건 이례적인 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훈련은 북한의 화학, 생물학 전력에 맞서기 위해 미한 동맹이 정례적으로 실시해온 훈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훈련이 북한의 모든 대량 살상무기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주한미군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at's the type of training that South Korean and U.S. forces are conducting so that when the combined forces command
유사시 미한연합사령부가 북한 내 대량 살상무기가 위치한 장소를 확정 지으면 미한연합군이 실전 투입돼 북한이 대량 살상무기를 무기화해 한국군과 미군에게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훈련이라는 설명입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501 중대에 배속된 화생방 무기 전문가들이 해당 무기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뇌관을 분리해 최종 해체하는 작업을 맡게 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3일 VOA에 일반적으로 북한은 미한연합군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시설에 대한 선제타격을 가할 것을 두려워한다며 이번 훈련이 수년 전부터 정례적으로 이루어져온 훈련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3일 전시에 북한이 다량의 화학 생물학 무기를 쓸 걸로 예상된다며 미한 동맹이 이런 위협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사시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시설을 파괴하거나 해당 무기들을 신속히 확보함으로써 피해의 양을 사전에 줄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The U.S. and South Korea need to be prepared to actually destroy those facilities.
베넷 선임연구원은 주한미군이 이번 훈련을 통해 북한이 대량 살상무기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10대 탈북 남성 한 명이 지난달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 이후 14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 난민 입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에 탈북민 한 명이 난민 주의를 받아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이번에 입국한 탈북민은 10대 남성으로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에 정착했습니다. 이 탈북민은 한국을 거치지 않고 태국에서 난민 주의를 받아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탈북민이 난민 주의를 받아 미국에 들어온 것은 지난 2018년 11월 이후 14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탈북민들은 지난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근거해 난민 주의를 받아 미국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2006년 5월에 처음으로 6명의 탈북 난민이 들어온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219명이 미국의 난민으로 정착했습니다. 미국에 입국하는 탈북 난민 규모는 2008년에 38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히 줄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2006년 이후 처음으로 난민주의를 받아 미국에 들어온 탈북민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북한 인권 전문가들과 탈북 지원 활동가들은 북한과 중국 당국이 국경 보안을 강화하면서 북한을 탈출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탈북민들이 미국으로 오는 주된 통로인 태국에서 미국 입국을 위해 거쳐야 하는 심사기간이 너무 길고 복잡한 것도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국 정부는 비핵화와 인권 개선에 초점을 맞춰 대북 공공 외교를 진행하고 있다고 미 정부 보고서가 밝혔습니다. 또한 2018년을 기준으로 탈북민 150명이 미국에서 연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미국 공공외교자문위원회가 최근 연례보고서 2019 공공외교와 국제방송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8 회계연도에 미국 정부가 공공외교를 위해 집행한 예산과 명세 등을 자세히 담은 이 보고서는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북한을 공공외교의 1순위로 올렸습니다. 북한 정권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토록 설득하기 위해 정치적, 경제적 압박을 강화한다는 미국의 외교정책 목표에 따라 공공외교 프로그램도 국제결의를 강화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뒀다는 설명입니다. 공공외교란 외국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자국의 정책과 문화, 가치 등을 나누며 서로의 신뢰와 공감대를 넓혀 외교 관계를 증진하고 국제 안보와 평화에도 기여하는 외교 활동을 말합니다. 보고서는 핵심적인 공공외교 대상들에게 북한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제기하는 도전을 교육하고 전반적인 인식을 높이는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자들과 디지털 매체 관계자들에게 미국의 대북 정책과 북한의 미협을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외교관과 미군 당국자, 학자, 비정부기구 관계자들을 연결시키는 보도 관련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11월에 시작된 이 보도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총 6차례에 걸쳐 각각 10명에서 12명의 국제 기자들이 국무부의 6개 부처를 돌며 북한 관련 다양한 브리핑에 참석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인권 개선에도 대북 공공외교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끔찍한 인권 기록을 조명하기 위해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국과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국이 협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북한 내 가혹한 인권 현실을 가장 신뢰 있고 효과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탈북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인권 유린과 침해를 강조하는 디지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국무부 페이스북엔 북한의 기독교 박해를 폭로하는 지연아 작가 등 여러 탈북민들의 동영상이 올려져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를 가지고 태어났고 나를 지킬 수 있는 인간 안보를 가지고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북한 주민들은 이것을 빼앗겼어요.
미국 공공외교자문위원회 보고서는 또 미국 정부가 대북 공공외교의 일환으로 탈북민들에 대한 영어 교육과 교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미국 대사관이 탈북민들에게 영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탈북민들의 영어 능력과 취업, 미국 사회와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미국 방문 교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2018년 9월엔 탈북 청소년 7명과 지도 상담자가 2주간의 미 연수에 참여해 10개의 대학을 방문하고 미 국무부 관리와 학자들을 면담했으며 다수의 미국 문화 활동에도 참여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보고서는 풀브라이트와 국제 방문자 리더십 프로그램, 대학생 연수 프로그램 등 미국과 한국의 다양한 교환 프로그램을 이수한 한국인 동문이 9천 명이 넘는다며 이 가운데 탈북민 150명도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는 올해도 보고서가 소개한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국무위의 국제안보 비확산국도 2018년 회계연도에 공공외교의 우선순위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압박 캠페인을 펼쳤다고 소개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2018년 회계연도에 전 세계를 상대로 공공외교에 21억 9천만 달러를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8 회계연도에 90개 교환 방문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에서 5만 5천 명이 참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교환 방문 프로그램 규모가 가장 큰 나라는 중국이었고 영국과 독일, 브라질, 프랑스가 뒤를 이었으며 한국은 아홉 번째로 많았습니다. BN뉴스 김영곤입니다.
북한이 인터넷 보급률과 접속률, 소셜미디어 이용률에서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북한 휴대전화 가입자 수는 452만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의 미디어 분석 전문업체 위아소셜과 캐나다의 소셜미디어 관리 플랫폼인 훗스위트는 최근 2020 디지털 국제 현황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주민들의 인터넷 사용을 금지하는 국가라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212개국을 대상으로 인터넷과 모바일, 소셜미디어 이용 환경을 분석한 보고서는 북한이 유일하게 당국의 차단 조치로 인터넷 보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2,570만 명의 모든 북한 주민들, 즉 인구의 100%가 인터넷 접속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이 인터넷 등을 통해 외국 문화가 유입되고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They really have done a very good job so far. So they certainly know that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스팀슨 센터의 마틴 윌리엄스 객원연구원은 지난해 12월 관련 보고서 발표회에서 북한 정권이 정권의 실상을 주민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용을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페이스북과 트위터 같은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도 0%로 조사 대상 212개 나라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휴대전화, 즉 모바일 이용 환경은 다소 나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자 수가 전년 대비 1% 늘어난 452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북한 전체 인구의 18%로 조사 대상 212개 나라 가운데 211위로 꼴찌에서 두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7년 조사에서는 389만 명, 2018년에는 428만 명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북한은 해마다 휴대전화 사용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또 광대역 이동통신 사용자 비율에서도 휴대전화 가입자 모두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호주와 타이완, 마카오 등과 함께 공동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사용하고 있는 이동통신망은 지난 2009년 시작한 3세대 통신망으로 최근 전 세계에 보급된 4G LTE와 최첨단 5G 이동통신 기술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평가입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요코다 메구미의 모친이 84세 생일을 맞아 딸에게 공개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신과 남편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일본 정부에 납북자 문제 해결에 힘을 쏟아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납북 피해자인 요코다 메구미의 모친 요코다 사키에 씨가 딸에게 쓴 편지가 3일 일본 산케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사키에 씨는 이 편지에서 나이를 먹기만 하는 생일은 조금도 기쁘지 않지만 메구미라면 밝게 축하해줬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딸이 엄마가 할머니가 돼버렸다며 익살스럽게 웃으면서 자신을 안아주는 모습을 마음에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메구미 씨는 1977년 11월 13살의 나이에 일본 니이가타현에서 하교길에 실종됐습니다. 북한은 2002년 9월 17일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총리가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 자리에서 메구미 씨의 납북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고이즈미 전 총리가 두 번째 방북했을 때 메구미 씨가 우울증을 겪다 자살했다며 유골을 일본 측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DNA 감정 결과 이 유골은 가짜로 밝혀졌고 지금까지 메구미 씨의 정확한 생사는 확인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사케이 씨는 편지에서 본인은 지금 열심히 매일 살고 있다면서도 체력의 쇠약해짐을 느끼고 하루하루 벅차게 느껴진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병원에서 필사적으로 회복치료를 받고 있는 자신의 남편이자 메구미 씨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한순간이라도 빨리 메구미와 만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초조함 때문에 온몸이 저려온다고 전했습니다. 사케이 씨는 이것이 늙어감의 현실이라면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정말 얼마 안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 싸워왔지만 더 길게 기다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케이 씨는 이런 현실을 정치인이나 정부 관리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반문하면서 납치의 잔혹한 현실을 더 직시하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일본 의회에선 납치 문제가 다뤄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면서 아베 신조 총리가 결의를 관철시켜 모든 납치 피해자를 구해내 조국 땅을 밝게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납치 사건은 국가 범죄임과 동시에 인간의 원죄 그 자체라면서 메구미 씨 등 납치 피해자도 그 가족들도 납치라는 무도막심한 북한의 죄로 인해 인생의 많은 부분을 빼앗겨버렸다는 겁니다. 사케이 씨는 메구미와 함께 보낸 시간이 메구미가 13살이 될 때까지라는 적은 시간이었지만 막 태어났을 때의 메구미를 안아올린 순간부터 많은 행복을 누렸다고 회상했습니다. 또 다음 생일만큼은 메구미와 함께 보내고 싶다면서 그걸 실현시켜줄 수 있는 건 일본과 일본 정부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달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는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며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이 직접 마주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지속적인 정상회담 제안에도 북한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2년 고이즈미 전 총리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평양 정상회담에 수행한 바 있는 아베 총리는 당시 일본인 납북 문제에 대한 대북 강경 대응을 주장해 결국 북한이 일본인 납북에 대해 인정하도록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일본인 납치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회담 한 달 뒤 납북 일본인 중 5명을 송환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17년이 지나는 동안 단 한 명의 일본 납북자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90년 2월 5일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하일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공산당의 권력 독점 포기 선언을 합니다.
волны революционного обновления прокатились по восточной Европе. В драматических событиях, которые произошли,
고르바초프는 이날 정당들이 민주적으로 경쟁하는 다당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힙니다. 경제 구조를 개편하고 정치 체제를 민주화하려는 고르바초프의 노력이 마침내 소련의 일당 독재 체제의 붕괴를 가지고 온 것이었습니다.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개막 하루 전날 모스크바 시민 50만여 명은 개혁의 가속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은 고르바초프가 공산당 보수 강경파에 맞서 개혁 정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로써 소련은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 70여 년간 지속되어온 일당 독재의 종지부를 찍고 탈공산주의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1840년 2월 5일 공기 타이어를 발명한 존 보이드 던롭이 스코틀랜드 드래곤에서 태어났습니다. 수의사였던 던롭이 공기 타이어를 발명하게 된 계기는 그의 아들 존 때문이었습니다. 던롭은 존이 자전거를 타다가 자꾸 넘어져 다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당시 자전거 바퀴는 쇠로 만들어져 작은 충격에도 쉽게 흔들려 사고를 유발했습니다. 이에 던롭은 안전한 바퀴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던 중 쪼그라든 축구공에 공기를 넣으면 탄력이 좋아지는 것에서 영감을 얻어 공기 타이어를 발명하게 됩니다. 던롭은 얇고 기다란 고무판에 양쪽 가장자리를 붙여 튜브를 만들고 그 안에 공기를 넣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던롭이 발명한 최초의 공기 타이어였습니다. 던롭은 이어 1888년 공기 타이어 특허를 신청하고 이듬해 던롭 타이어 공장을 세우게 됩니다. 던롭의 공기 타이어는 이후 유럽과 미국 전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고 이로 인해 던롭은 사업가로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미국에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미국 구석구석 숨어있는 이야기를 찾아갑니다. 다채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세계 각지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지역은
We visit Indian, a Mexican bakery, Nigerian.
미국에서 인종이 가장 다양한 군부대는 어디일까요?
When I first got here, they all welcomed me like they never.
거대한 실험실이 된 탄광이 있다면.
We're going down a mile, just about 4,000.
100년 전 사탕을 파는 사탕 가게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But, now it's here. We can have it.
미국 곳곳에 숨어 있는 흥미로운 이야깃거리를 찾아가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매주 월요일 밤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시간을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까지 490명이